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의 네 번째 상실, 관계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본문 2장 9절, 6장 14절에서 30절, 16장 2절, 19장 13절에서 19절, 30장 1절, 9절 10절, 42장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관계 상실 지형도를 살펴보면요. 아내와 친구, 친족, 이웃,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끊기는 처절한 고립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욥의 배우자는 아주 험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몸이 섬찟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두 부부는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은 욥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또 관계 성격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소리를 지르며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버리는 분? 아이고, 네 잘났네 빈정상하시는 분? 아이고, 이제 돌아버렸군. 평상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한탄하시는 분등 여러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 욥의 아내의 평소 신앙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건의 시작이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사탄이 격동시켜 튀어나온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눈치챈 욥은 참으로 지혜롭게 답합니다. 참 점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점잖게 말입니다. 아내를 어리석다고 꾸짖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말은 그저 어리석은 여자나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런 말에 만일 욥도 분노하여서 그래 나가 죽을게, 나 죽고 너 죽자, 아이고 무식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면 욥기서는 몇 장 아마 부부싸움 이야기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부부관계가 절단될지도 모를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부관계에 금이 갈 말을 삼가했습니다. 결국 욥의 지혜로운 대응이 파국을 막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살펴본 대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반면에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참 도인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얄미워지죠. 아이고 잘났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욥은 그러나 신앙적인 가면을 쓰고 치작을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신앙 고백이었기에 오히려 담담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재난이 닥치면 오히려 감정편이 막혀버리고 담담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겼던 새 친구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새 친구들도 진심으로 욥을 생각하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분명하게 방문 목적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7일 공식 조문 기간이 지난 후 말문을 닫았던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해석으로서는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위로한답시고 그야말로 영적 폭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을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친구들 간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럴 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진짜 간이 필요할 때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한다니까요. 한 친구가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친구의 도움을 준다고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대로 했으니까요. 욥의 친구 이야기를 왜 욥기에 그토록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느냐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를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한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하는 이 구절만 자꾸 되뇌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 말은 빌다시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욥,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면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욥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희망이 아니라 정죄로 들렸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저는 욥의 저항을 매우 높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강하게 욥의 신앙을 돌보라고 신학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나쁜 일이 날 때 죄를 돌이켜보라는 권유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죄를 꺼내 회개하는 것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계속 들이대면 친구들의 논리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욥은 그런 식의 접근에 반대합니다. 아마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바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른 신학적인 사고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보상 신학으로 설명하는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욥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보상신학 매우 그럴듯해서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으로 무장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인간의 순종,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나 또는 벌을 주신다고 보는 관점 말입니다. 즉 선하게 살면 건강과 돈과 성공과 평안이 따르고 죄를 지으면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따른다. 결국 고난은 죄의 결과고 신앙이 결핍해서 생긴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믿는 자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적인 사슬을 봅니다. 이단은 물론이지만 정통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도 잘못된 신학을 주입해서 무리를 빚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것을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계속 강하게 주입하고 또 주입하고 주위의 무리들이 함께 주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부로부터 배울 것은 당시의 모든 신앙적인 관습에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공신학 그리고 인과응보신학 보상신학에 빠져 있을 때에 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데서 욥을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진정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고통이나 고난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짓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가 할 몫입니다. 친구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욥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 이유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 친구가 많다고 다 큰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만 분주하게 할 뿐이죠. 꼭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도 결정적인 고통의 시간에 함께 있어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친구가 되었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진정 친구를 위한다고 한 말과 행동이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했던 일들 말입니다. 기도 모임 이것도 사실 우리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 회원들 즉 중보 기도팀 이분들 기도 대상자들을 열심히 찾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참 좋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도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은요 중보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 제목을 제출했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건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막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 집사님이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응답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렵지만 집사님께 권면해 봅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보기도 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드립시다 하면서 집사님 혹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요즘 기도생활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집사님은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요. 괴로부터 고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만났는데 매번 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와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아주 은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온 교우가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팀은 아마도 순수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지도 모르지만은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역시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친구를 위한다면 위로도 도움도 친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장애 사역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장애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또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장애인을 돌보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자신은 어떤 장애아이를 원하고 또 어떤 날짜만 가능하고 또 어떤 장애아이 행동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걷고 옵니다. 그리고서 감동이 갑자기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휠체어를 탄 아이를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말았습니다. 장애아이를 돕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죠. 자, 욥이 잃어버린 관계가 무엇인가요? 아내, 친구 그리고 이웃 또한 욥을 외면했습니다. 친척은 물론 아니 자기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자리를 차지했던 종들까지 멀리 도망가고 심지어는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이나 좋을 때 좋은 겁니다. 이런 배신 행위라고 말할 만큼 경험은 상처가 더욱 크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욥은 가족, 친척, 이웃, 약자들을 정성 다해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욥기 29장과 31장을 보면요. 평상시 욥의 집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게 하고 행인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두었고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이 줄지어 찾아와 자신들의 소원을 말했고 욥은 또 언제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어주고 빈공한 자의 아비도 되어준 정말 그야말로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자의 사건을 맡아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고 또 욥은 불의를 참지 못해 불의한 자의 턱을 꺾어버리고 빼앗은 것을 되찾아 주었던 그야말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 욥이 막상 힘이 없어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그리고 남은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다 돌아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만 우리도 욥의 친구가 주장한 대로 떡고물이 생기니까 친구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에서 사랑을 베풀어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물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배신감에 탄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는 결코 받는 사람의 반응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그 자체로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나한테 감사하고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또는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한 선행이라면 아 이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겠지 하는 기대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한탄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찍 혼자가 되신 권사님께서 꼬기꼬기 모아놓은 돈을 어느 신학생에게 4년 동안 장학금으로 대주셨대요. 그래서 그 신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평생 잊지 못한다고 절을 하며 감사했답니다. 근데 정말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훌륭한 부흥사까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권사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그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답니다. 그날 마침 이 목사님은 신학교 때 받은 장학금 그 일을 간증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과부를 통해서 장학금을 4년 동안이나 보내주셔서 결국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기대를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을 통해 장학금을 보내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갚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권사님은 이것이 너무 서운하셨대요. 어쩐지 신학교 졸업하고 일체의 연락이 없었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섭섭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상처도 이렇게 매우 컸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정말 심하게 탄식했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되는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이 본문을 보면요, 형제, 아내, 친척, 친구, 집에 우거한 자, 계집종, 어린아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 자신을 조롱하고 타인으로, 외인으로, 아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에서 고립되었다고 하는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마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친구들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고 욥은 자신이 받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사회적인 고립이겠죠. 아마도 사회적 지도자로 살아왔던 자신이 사회적으로 밑바닥 취급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수치심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이 돌보았던 사람들로부터마저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마저 비웃음과 경멸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기 어려운 도덕적인 상처이자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매우 큰 상처가 됩니다. 욥이 겪은 이런 사회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큰 것이지요. 지금 욥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이런 사회적인 고통까지 겪게 된 것이니 가히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은요, 흔히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갖다 붙인 온갖 낙인,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모두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염되면서 그렇구나 하는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 그러니까 주홍 글씨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찍힌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사회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자신이 발부동 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낙인 효과로 고통을 받다 보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번갈아 괴롭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데 그 문제가 큽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오면 일단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죠. 그래도 고통이 오래가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큰 죄가 있나 봐.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치심이 엄습하죠.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모든 관계망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미리 몰랐다면요, 아마도 욥의 인생이 가장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버틴 것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몸부림쳤어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잘 안다는 듯,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일 잘 파악한다는 듯한 그런 친구들과 같은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 관계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고 가깝던 사람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찢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오해로 서로를 잃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서둘러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벽 사이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서의 첫 마디를 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묵은 앙금을 녹이는 따뜻한 한마디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배신의 상처로 굳어진 마음에게는 부드러운 자비를 주시고 오랜 침묵으로 멀어진 마음에는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균열들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기다림으로 서로를 품는 관계가 다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작은 화해의 불씨가 피어나게 하시고 그 불씨가 따뜻한 관계로 번져 가정이 회복되고 우정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공동체가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끊어진 마음들을 이어주시고 상처난 자리마다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한 걸음, 서로를 용서하려는 한마디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진정한 화해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하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